저희가 지금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7절에 나와 있는 말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에 근거해서 우리가 구속,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거저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 은혜 안에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그 다음에 분별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의 신비를 알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성경을 읽게 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와 분별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그 10절에 가서 보니까 에베소서에 특별히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교회 시대가 끝이 나고 7년 반란기가 끝이 나고 천년 왕국의 그 천년이 끝이 난 이후에 이 옛 하늘과 옛 땅 이것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오게 돼요.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시기를 때가 충만히 찬 경륜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저 땅 속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모으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이런 때가 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는 또다시 이 우주 공간에 반역하는 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없이 영원한 화평과 조화가 이루어지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저와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그냥 우리 구원하는 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온 우주 공간에까지 꽉 차는 이거를 보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우리를 위해서 이제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그 이래 온 우주 공간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려움 겪고 정말 슬픔도 겪고 어떨 땐 죄악도 저지르고 이러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우리가 위대한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받는 방법과 성령님의 보증 및 봉인 사역, 이런 제목으로 에베소서 일곱 번째 이제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들로 이제 삼아주셔서, 여러분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뭘 남겨요? 유산을 남기잖아요. 그 유산이 인헤리턴스 이렇게 이제 되는 건데 이걸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잖아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children, 이건 자녀로 번역하는 건 사실은 맞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해서 아들들이 돼야 상속 유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상속 유업을. 자, 그래서 상속 유업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방법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구원받는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구원이 유지가 되는가? 성령님의 보증, 성령님의 봉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구원과 그 다음에 우리의 보상,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얼마나 치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을 짜놓으셨는가, 이걸 살펴보는 것이 오늘의 이제 핵심 목표입니다. 오늘은 좀 교리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근본이 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11절 가서 보면은 예정과 상속 유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신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었다. 여기 가서 보니까 예정이란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예정만 나오면 칼빈주의자들이 아주 환호를 지릅니다. 또 부주의하게 성경을 읽는 그런 성도들, 예정, 선택 이런 거 나오면 하나님이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가도록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도록 이렇게 예정을 했다는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앞부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21장 5항에 가서 보면 이중 예정이 나와요. 칼빈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예정을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부르며 이 작정에 의해, 영어로 작정이란 말은 디크리, 디크리라고 하는 말은 왕이 칙령을 발표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작정에 의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스스로 예정을 하셨다. 이는 모든 사람이 같은 상태로 창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는 영생이 예정되어 있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영원한 저주가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전에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 예정이 돼 있고 지옥에 들어갈 자들이 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칼빈의 이중 예정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교리입니다. 왜 이런 것들이 나오느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잘못 이해하고 칼빈이라는 사람이 제네바에서 신정 정치를 구현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천주교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신정정치를 구현했듯이 제네바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칼빈이 구약시대의 신정정치 체제를 그거를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입을 해서 스스로 개신교의 교황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어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백성을 강압적으로 다스리려고 하면 자유주의라는 게 없다 그러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 예정된 사람은 칼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신정정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루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신정정치를 구현하려고 한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회는 신정정치 하는 데가 아닙니다. 신정정치가 뭐예요? 정교분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가 정해주는 것 그 하나만을 믿어야 되는 게 그게 정교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신정정치인데 칼빈과 루터, 천주교회, 그 이후에 나온 성공회, 장로교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이 정교분리 이거 하지 않고 신정정치를 구현하려고 했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침례교인들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이와 같은 신정정치 없애고 정교분리를 확실하게 해서 국가가 국교를 정하지 않는 이런 시스템을 헌법에 명기함으로써 전 세계에 처음으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라고 하는 그런 국가가 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거예요. 미국에서 침례교인들에 의해서.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을 잘못 이해하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일을 하기도 전에 믿음을 이라고 하는 것 갖기도 전에 어떤 자들은 믿음과 상관없이 구원에 이르도록 또 어떤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의지 이런 거에 상관없이 영원한 형벌에 이르도록 정한다고 믿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교리입니다. 극도의 숙명론이고 이게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 여기에 빠지면은 극도로 자만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 하나님 나를 택해주셨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택해주셨다 이거 자만심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많은 경우 행위구원의 폐해가 이제 나타나게 돼요. 이런 하나님을 전파하게 되면 공정하지 못한 하나님, 의롭지 못한 하나님 이렇게 돼서 복음 전파에 커다란 해악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배우고 또 가르쳐야 돼요. 자, 오늘은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영어 단어를 이렇게 파워포인트에 적어 갖고 왔습니다. 성경에 예정이라는 말이 딱 네 번 나옵니다. 예정. 예정은 프리, 미리, 데스티네이션. 갈 때를 정해놨다는 그런 뜻이에요. 데스티네이트.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프리, 이미 정해져 있다. 여기에서 이제 프리 데스티네이티드라고 하는 이런 말이 두 번 에베소 1장 5절, 1장 11절 오늘 읽은 데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29절, 그 다음에 30절에는 프리데스티네이트라고 하는 이런 동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네 번밖에 없어요.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는 이런 단어가. 자, 그런데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정은 칼빈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믿으려 하든지 믿으려 아니하든지 어떤 불신자를 데려다가 예정해서 천국에 넣고 지옥에 넣고 한 이런 것이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정은 항상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미리 마련해 놓으셨다는 뜻이에요. 가서 한번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1장 5절 가서 보면, 여기 성경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에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네 번째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구원받기를 원치도 않는 그런 사람들, 그런 불신자를 구원받도록 예정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누구를 예정하는 거? 우리를 예정하는 거예요. 우리 누구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마련해 놓은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마련해 놨어요?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이 되는 그 일을 미리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에베소서 1장 11절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도 가서 보니까 모든 것을 자신이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신 분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이 되어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유업을 얻었다. 여기에 우리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받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무언가를 또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생겨요. 그럼 아이들에게 뭘 줍니까? 죽을 때 유산을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를 아들들로 입양을 했으니까 그 아들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상속 유업이 있잖아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미리 예정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의 예정이다. 예. 자, 입양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에 가서 또 하나님의 예정 나오는 걸 보도록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다. 자, 예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아무나 예정해서 강제로 구원받게 하고 강제로 지옥 보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예정하신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복음이 전달이 될 때 옳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외에는 나를 이 죄의 시장에서 구출해서 빼낼 이와 같은 방법과 수단이 없음을 믿고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고 예스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리 보시고 예정을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된다. 여기 가서 보면 형상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형상은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이미지. 여러분과 제가 거울 앞에 서면 저하고 똑같은 이미지가 거기 생기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려. 근데 똑같진 않아요. 나는 여기 있고 거울에 나하고 똑같이 생긴 게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생기는데 둘이 사실은 다른 건데 보기에 똑같이 생겼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입양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똑같진 않아요. 근데 거의 똑같은 거예요. 거의.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뜻이지,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도 않고 구원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을 너는 미리 내가 정해서 천국으로 보내고 넌 지옥으로 보내고 이런 일을 하시는 그런 의미의 예정이 아니다. 다시 가서 그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전서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 선택받았어요. 근데 그 선택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너는 내가 선택해서 구원받게 해준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미리 하심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죄를 완전히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희생 제물입니다, 그분만을 신뢰합니다 하는 그 믿음은 내가 보여야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의 예정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가 예정이 되어 그리스도 안에서 상속 유업을 얻게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에서 17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상속자다. 여러분, 아들이면 다 같이 상속유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들이시니까 상속유업을 받는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입양이 돼서 아들들이 됐으니까 우리도 상속유업을 받는단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공동상속자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들을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정해놓으셨다. 자, 상속유업이란 말이 나오네. 영어로 inheritance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inherit 아니면 inheritance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명사만 제가 가서 찾아봤더니 명사로 몇 번이 나오느냐. 성경 전체에 221번이 나와요. inheritance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inherit, inherited, inherited 이런 식으로 해서 동사까지 찾으면 제가 다 찾진 않았지만 적어도 500번 이상이 나올 거예요.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어디로 옮겨놓으셨죠? 가나안 땅으로 옮겨놓으셨죠? 그리고 옮겨놓으시고 그 땅을 상속유업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계속해서 저 땅을 누가 차지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사용되는 말이 inheritance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떠돌던 유대인들이 다시 1948년도에 저 땅으로 돌아와서 저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저건 대대손손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주신 상속유업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주신 상속유업이기 때문에 저 땅을 지금 이스라엘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사용하는 말이 inherit라고 하는 그런 말이다. 그래서 국어 영어 사전에 가서 보니까 inherit란 말은 재산이나 권리 따위를 상속하다, 물려받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아버지 어머니의 성품을 물려받는 것도 inherit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inherit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물려받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재산도 물려받고 뭐도 물려받아요. 성품도 물려받잖아요. 그렇죠? 성품도 물려받는 거예요. 제가 왜 저처럼 이런 성품을 가지냐.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존재하는 거. 왜? 이런 것들이 inherit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이 이런 inherit이라는 이런 단어를 쓸 때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래서 우리가 아들들이 되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의 성품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divine nature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그걸 미리 정했다는 의미의 predestination이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predestination이란 단어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고, 아들이 되니까 어떻게 돼? 이방이 돼서 아들이 되니까 상속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오래전에 이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서 미리 정해놓으셨다는 그런 의미의 예정이다. 이해하셨죠? 예. 자, 12절에서 13절에는 구원받는 그런 방법이 이제 나옵니다.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이 되었다. 이런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자, 12절, 13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12절에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우리, 이건 뭐냐?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에베소 성도들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한 그런 사람들,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에베소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에베소에 성도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를 신뢰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13절에는 너희가 나와요. 너희는 에베소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 이 두 부류가 이제 나오는데,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은가 하는 내용이 13절에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받냐? 13절 가서 보니까 너희도 그런 거 보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죠. 너희도 그렇게 나오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방법대로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았다 할 때 도, also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너희도 이렇게 우리가 이해가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국어를 잘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다 얘기한 거예요. 너희도 얘기하는 거는 우리도 이런 식으로 구원받았는데 너희도 이런 식으로 구원받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구원받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거예요. 들은 뒤에야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선택에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구원받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들어보고 아, 정말 이것만이 유일한 방법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믿으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구원받는 그런 일이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구원의 복음을 뭐라고 얘기했냐? 진리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의 말씀인데 잘못 생각하면 목사님,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은 적이 없으니 어떻게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의 말씀인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 성경을 다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러분, 수가성의 여인이 성경 다 읽지 않았어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언제 성경을 다 읽었어요? 그날 사도 바울을 만나서 그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받았는데 언제 성경을 읽었어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언제 성경을 다 읽었어요? 성경을 다 읽고 다 깨달아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뭘 들어야 되냐? 이 안에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지 않은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대답이 없으시면 다 읽으셨나?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그래도 몇십 번은 읽고 가야 되지 않겠냐. 하나님 앞에 가서 서는데 그래도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 우리가 한 80세 정도 살면은 30세 정도부터 정신 차렸다 한 50번은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50번 그래도 읽고 읽는다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의 그 신비 전체를 다 이해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하나님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편지를 우리에게 줬으니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그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한 50번은 읽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한 번을 다 읽지 않아도 구원의 복음만 확실히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만 신뢰하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복음 그거를 일단 듣고 그리고 마음속으로 깊이 생각해 보고 그리고 옳거니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가 될 수 있구나 하는 걸 깨닫고 예수님만 믿습니다 하는 그 일이 발생할 때 그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의 복음이 어디 있냐? 로마서 가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로마서 10장에서 10장 9절에서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죄 가운데서 끌어올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주님입니다 하는 걸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뭘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일곱 가지 성사에 참여해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유아 세례 받아서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침례 받아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십일조에서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걸 시인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는 그런 사실을 고백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는단 말입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고 시인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고 시인해야 구원받는다. 11절 가서 보니까 성경 기록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모든 사람 위에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정되고 선택이 돼서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만 구원받는 겁니다. 구덩이 속에 갇혔어요. 나를 끄집어낼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봤습니다. 이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구나 하고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그 예수님을 신뢰하는 게 그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란 그 인격체 그분만을 신뢰합니다 하고 이 구덩이 속에 갇혀갖고 하늘 바라보고 주여 믿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예수님만 신뢰하게 될 때 그때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계신 같은 주께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그렇죠? 모든 사람에 계신 그 통일한 주님께서 자신을 부른 주여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자신의 이름을 부르며 주여 하고 외치는 그런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후소해보 누구든지 구원을 주시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시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받으려면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구조할 그분을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를 구조할 수 있는 그분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구원받을 거 아니에요. 아니 모르는데 어떻게 주여를 부를 수가 있어요. 모르는데. 그러니까 14절 15절에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원 받으려면 그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려고 하면 그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되는데 그럼 누군가가 복음 선포자가 가져다가 알려줘야 그래야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선포자는 어떤 복음을 선포하냐?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지금 원수지간이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전달한 사람이 있어야, 그래야 복음이 전달이 돼야, 그래야 어떻게 해요? 듣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과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전달하는 복음 선포자들을 예비하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더 명백해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예정했다고 하면 복음 전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는데 복음 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복음 선포자가 뭐 필요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선포자가 필요치 않는 거예요. 듣는 거 불필요한 거예요. 믿고 신이라는 거 필요치 않은 거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으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자동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구원받기로 예정한 자들은 구원시키고 그리고 지옥에다 버린다 이거를 칼빈주의자들은 유기한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지옥에다 버리기로 예동된 자들은 정죄를 받는다 이것은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런 교리는 성경에 없는 교리다 야 사도 바울이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마차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배 타고 다니고 하면서 무려 2만 킬로미터를 걸어 다니면서 약 30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내걸고 그러고 전달하며 돌아다녔어요. 왜 그래요? 복음이 선포가 돼야 듣고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미 정해놨으면 뭐하러 그런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 정해놓았는데 그러면 뭐하러 그렇게 다닐 필요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엄청난 시련을 겪으며 감옥에 갇히며 목숨을 잃을 뻔한 그런 위기에까지 빠지면서 말씀을 전하러 다녔냐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고 로마서 10장 17절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선포자가 필요하고 복음을 널리 알리는 그런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않아요 복음 선포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이 사실 이거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이걸 듣고 자신의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사람의 반응이 나타나야 그래야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13절에 가서 보니까 구원의 복음이 나오는데 구원의 복음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복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고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복음은 로마서 10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그런 분이다 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조금 더 명확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15장 가서 보니까 1절에 형제들아 또한 나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고 그 가운데 서 있다 자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지금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요약을 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역시 그 복음에 의해 구원을 받았느니라 즉 구원받은 그 복음 구원의 복음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역시 받은 것 나도 그렇게 받아서 그렇게 구원받았다 나 역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내가 전했는데 그건 뭐냐?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으려고 하면 첫 번째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들을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성경 기록대로 그 일이 일어났다 두 번째 사흘 동안 땅에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는 거 요거를 믿는 것이 구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다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이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는 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묻히셨다가 그 다음 어떻게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만들어 주셨어요 첫 열매가 뭘 얘기하는가 앞으로 많은 수확이 온다는 거 예수님처럼 부활할 그런 존재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벌떡 일으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것이 구원의 복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한 구원의 복음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거,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을 믿는 거, 이게 구원의 복음이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의 봉인 보증 사역에 대해서 13절 14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리스도를 신뢰했고, 그 신뢰해서 어떻게 구원 받았단 말이에요. 너희가 믿은 뒤에, 우리가 믿고 나서 이렇게 믿습니다 해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이렇게 믿었잖아요. 그럼 믿은 뒤에, 그렇죠?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이 됐다. 봉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우리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신다. 이런 내용이 나오니까 이걸 여러분에게 잠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받는 거는 성경에 가서 보면 성령 침례를 받는 거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가서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다. 한 몸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구원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에 우리가 속하게 됐다는 거. 이 속하는 거를 여러 가지 말로 뭐 구속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렇죠? 중생했다, 다시 태어났다. 또 한 가지 뭐예요? 성령님에 의해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같은 말이에요. 침례라고 하는 말은 잠근다는 거야. 푹 잠근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거는 그건 무슨 얘기냐? 성령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가득 채우면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야. 아니면 성령님 안에 우리가 풍덩하고 뛰어들면은 그러면 꽉 차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야. 일생에 단 한 번. 성령 침례는 일생에 단 한 번 생기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구원받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완전히 채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침례는 뭐냐?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은다면 우리가 물침례를 받잖아요. 물침례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에 의해서 옛사람은 죽고 묻히고 새 사람으로 일어났다고 하는 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악한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게 그게 물침례예요. 그러니까 그 물침례 받는 걸 통해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묻혔다가 일어난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묻혔다가 일어난 사람이 되는 이런 거 동일시 되는 걸 의미하는 것이 침례예요. 침례. 자, 13절에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이 된다. 성령 침례를 받으면 봉인이 된다는 거예요. 봉인. 자, 봉인도 어려운 말 같은데 영어로 seal이에요. seal. 여러분 하수도 이런 데 구멍이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뭘 갖다 해서 둘둘 말아갖고 그래서 물 흘러나가지 못하는 걸 봉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어로 seal이에요. 어려운 단어가 아니에요. 오늘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도 알 수 있도록 거기 가서 뭐 어디에 봉인하다, 편지를 봉한다. 여러분 편지를 이렇게 썼는데 풀로다가 이 편지 봉투 다 이렇게 여러분 닫으시죠? 그거를 영어로 seal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sealing을 하는 거예요. 밀봉을 해요. 꿀이 있어요. 항아리에 담았어요. 근데 뭐 어떻게 뭘 갖다 해서 둘둘둘둘 말아갖고 꿀이 새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를 밀봉을 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씰이에요. 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저런 파피루스 같은 저런 데다 편지를 썼는데 종한테 저걸 가져다가 저 사람에게 줘라. 그런데 중간에 가다가 종이 다 읽어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둘둘 말아갖고 씰을 해놨어요. 저게 찢어지면 중간에 누가 봤다는 거예요, 저거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 돌무덤 안에 들어갔어요. 돌을 갖다 굴려 막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다 봉인을 했단 말이에요. 이 돌이 굴려지면 그런 봉인이 깨지잖아요. 그럼 누가 들어간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둘러싸서 막는 거를 그거를 봉인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봉인한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동동 둘러싸시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의 구원을 둘러싸서 밀봉을 하는 거예요. 빠져나가지 못하게. 우리가 빠져나가려고 해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밀봉을 하는 그런 일이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냐?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봉인의 의미가 뭐냐? 내 소유물이란 뜻이에요. 내 소유물. 봉인했다. 내 소유물이에요. 거래가 끝이 났다는 거예요. 거래가 끝이 나면 봉인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뭐 집거래하면 나중에 봉인을 찍잖아, 인을 찍잖아. 이거 거래가 끝났다는 뜻이에요.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사람을 이제 성령 침례를 통해서 사람이 이제 구원을 시키잖아요. 이렇게 한다면은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둘둘둘둘 말아갖고 우주 공간에 어떤 것도 성령님 손 안에서 그 사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밀봉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 아, 맞습니까, 여러분?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왜 미국에 갔어요? 이 핵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 핵무기에 대한 영원한 안전보장을 해주십시오 해서 이번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 받을 때 우리 힘으로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의 힘으로 구원 받는 거예요. 구원 받은 다음에 구원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죄를 짓고 구원 받은 이후에도 나쁜 일들 하고 이러면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그 주장한 사람들인데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성령님이 둘둘 말아갖고 밀봉을 해놓으셨다니까. 영원한 안전보장을 해주셔서 한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주장하면 또 이단이라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가 이 우주 공간에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밀봉을 해놓으셨는데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삼일째 하나님이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손에서 마귀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어요? 누가 우리를 빼앗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둘둘 말아서 하나님이 밀봉을 해놓으셨는데 그 일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를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둘둘 말아갖고 지금 밀봉을 하고 있는데 자꾸 악한 죄를 짓고 이러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거룩하신 영이 근심을 해요. 근심은 해도 떠나진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내주하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언제까지?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이 됐다. 자, 이게 또 구속의 날이라고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구속의 날. 그거를 지금 여기 가서 보니까 14절에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받을 때까지. 아, 구속이 이미 죄들의 용서를 받았는데도 구속의 날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걸 지금 여러분에게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이 세 개가 다 구원받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인 것처럼 사람도 삼중적인 존재예요. 영과 육과 혼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이 순식간에 구원받아요. 몸도 구원받는데 이 몸은 이 육체를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휴거가 발생하지 않는 한 제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장인 장모처럼 돌아가신다. 구원 받고도 돌아가요. 그러면 그 성도가 쓰던 몸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정동수가 아니에요. 정동수라고 한 사람이 쓰고 있는 집이에요, 여러분. 이 몸이. 이 몸은 파주 공원이든 어디든 가서 지금 저희 아버지 어머니 같은 파주 공원에 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쓰던 몸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분해가 돼 있다고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그런데 성경 가서 보니까 예수님 공중 강림 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이 몸이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과 혼과 이 몸이 하나가 되는 그 일이 생겨요. 이렇게 될 때 마지막으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 그렇죠, 구속을 받을 때까지, 그렇죠, 그때까지 거룩하신 그 영 성령께서 우리를 봉인하시고 보증이 되신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가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15장 50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즉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여기도 다 inherit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상속받는다, 상속받는다. 이거 이 몸으로는 저 하나님 계신 저 나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썩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썩지 않는 걸로 만들어줘야 그래야 이걸 상속받을 수 있잖아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가 된다. 나팔 소리가 나니까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으켜지면 우리가 변화가 된다. 예수님 안에서 죽어있는 사람들의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의 몸처럼 영화로운 몸이 되는 그날이 오는 거, 그게 값주고 사신 소유물이 구속을 받는 그날이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안전하게 보장해주고 보증해주고 그 다음에 봉인해주는 분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굉장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 값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자기의 유일하신 아들,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죽고 피를 흘리기까지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그런 다음에 이 구원이 끝까지 유지가 돼야 되니까 누가 등장을 해요? 성령 하나님이 등장을 해서 보증을 해 주시고 봉인을 해서 이 구원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치밀하게 창세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구원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여기 보증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보증은 첫 열매, 보증금, 서약 이런 말인데 고린도후서 1장 22절, 5장 5절, 에베소서 1장 14절 이런 데 나옵니다. 옛날에는 차나 집 살려고 하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이때 누군가 빚 보증을 서줘야 되잖아요. 빚 보증을 썼는데 그 사람이 갚지 못하면 누가 갚아야 돼요? 보증인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움 당한 그런 사람이 많았잖아요. 그게 보증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구원 우리가 못 지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어떻게 지켜요? 우리의 구원을 구원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구원 유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못 지킵니다. 예, 이 빚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구원받은 뒤에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유지하는 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보증인이 한 분 있다는 거예요. 보증인이. 우리는 못 갚아도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는 보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보증인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성경대로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면 오늘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경 기록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 죽으시고 묻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습니다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을 성경 그대로 확실하게 믿으면 이 사람의 구원은 영원토록 안전히 지켜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예요. 오늘 이야기한 건 보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이야기. 보상에 대한 거는 성화에 대한 거고 오늘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면 뭘 받아요? 유산을 받잖아요. 상속 유업을 받도록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미리 다 계획을 세워놨다. 예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상속자가 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구원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커져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내 힘으로 받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야 되냐? 구원의 복음을 전달하는 복음의 전파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세기 미디어 시대가 되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고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미디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1년에 몇 억씩 써서 무료로라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미디어 선교에 총력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구원받는 일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값을 치릅니다.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부활할 때까지 우리 몸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영원토록 보증인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봉인하신다. 밀봉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구원받으면 영원 무궁토록 구원받는 아름다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묻겠습니까? 묻겠습니다. 구원받으셨어요?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확신하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하나님 왕좌 오른쪽에 나를 위해서 한 자리가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 예배당 문턱을 떠나는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